자, 오늘 광야가 만든 사람들 세 번째, 그 요셉에 대한 것입니다. 요셉의 작은 소제목으로 구덩이에서 왕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어린 채색 옷을 입고 형들에게 꿈을 자랑하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셉의 삶은 이렇게 돌아보면 사랑받던 어린 시절이 있었고, 그 시절을 지나서 이제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졌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팔려갔고, 또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를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가 바로의 꿈을 해몽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요셉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정상의 자리로 올라온 요셉의 성공 신화를 자신의 삶에 대입하고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총리가 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자기 인생에 대입해보지만 총리가 되기까지 겪어야 할 상황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대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그가 어떻게 꿈을 이루어 총리가 되었는가가 아니라, 성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된 이야기는 결말이 아니라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요셉의 성공 신화 같은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에 있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의 중심은 요셉이 아니라 요셉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자꾸 인식하시며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의 주제는 성공을 이루는 개인의 꿈, 성취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야기에만 꽂혀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까? 요셉이 노력해서 인생의 정상의 자리에 올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습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잘 먹고 잘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요셉에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물어본다면 요셉은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가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해서 얻은 성공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뭐예요? 꿈 자랑하다가 구덩이에 빠졌고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갔고 그냥 꿈 해몽했고 이러한 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이것이 성공 사례, 성공 신비 뭐 이런 것을 얘기할 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 것에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얘기하는데, 요셉의 이야기에 보면 요셉이 뭐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이런 어려운 역경의 과정을 지나갈 때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 형통으로 인해서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지는 위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 위력을 알 수 있냐 이거. 그래서 요셉이 어느 환경에 있든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람을 주위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 있다가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사건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기근이 들자 가족들을 모두 애굽으로 초청해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일이 시작되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 요셉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형통의 축복에 대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아버지 이 아들이 형통하게 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와는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아시고 기도하실 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음에도 뭐라 그러냐? 형통하다고 얘기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형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형통은 찰라흐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 모든 막힌 것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Go through. 강을 건너는 것. Cross over. 산을 넘어가는 것. Go over. 앞으로 나가는 것. Go forward.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 돌진하는 것. Rush. 돌파하는 것. Break out. 공격하는 것. Attack. 잘 마치는 것. To finish well이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라고 할 때 여기 밟고 건너가 찰라흐라는 뜻으로 러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이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가로막힐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되는 가로막힌 강을 건너가는 것이 성경은 형통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살아서 나왔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장군의 집에서 총무위를 보았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뒤집어 씌워 죽이려 했지만 죽지 않고 감옥에 던져졌고 살아서 나오기 힘든 감옥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이런 요셉을 성경에서는 뭐냐? 형통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통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은 막힘이 없고 장애물이 없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계속 파란 신호등이 들어오며 금수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잘 뚫고 헤쳐나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형통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이렇게 옛날보다 정말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 굉장히 많이 혼탁합니다. 그리고 사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이런 세대를 살아갈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장애물을 극복하는 사람으로 키우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 건너고 넘어야 할 강이나 산을 없애주는 것이 좋은 양육이 아니라 장애물을 극복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 인내, 믿음, 담력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건강하고 복된 양육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강제적으로 무슨 훈련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과 훈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경험을 통해서 징검다리 돌을 하나씩 둘씩 그에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는 사실 형통한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이렇게 형통한 건가 라고 얘기하는 것은 노예로 팔려간 구덩이에서 시작해서 지금 어디로 가느냐? 총리로 가는 길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형통하다라고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 인생에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잘 되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불통한 것도 아니고 지금 다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형통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형통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통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13년간 깊은 광야에 들어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광야와 고난을 통해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광야에 들어가 있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목적이 있다면 오히려 광야에 들어간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꼭 가나안에 들어가고 풍요한 삶을 살고 인생의 정상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해야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나는 동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다 잘 될 거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축복받게 될 거야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에 말씀하는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선은 축복이나 성공이나 풍요나 형통이나 번영,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엘리야, 다윗, 사도 바울, 이들이 부러우십니까? 네, 저는 이들이 부럽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75년에 75세에 부름 받고선 25년 기다렸다 아들 하나 딱 낳다가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부러워할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또 아브라함보다 더 기가 막히죠.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그러지만 그 삶이 어려서부터 부모 잃고 나서 그 떨어져서 그러고 살았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걔는 어려서부터 갈대상대에 둥둥 떨어졌다가 그냥 들어가서 재웠다가 그 모세의 삶도 보면은 만만치 않아요.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다윗도 파란만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이런 삶도 부러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삶이 이들의 삶에 비하면 뭐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주시겠냐 이거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겠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가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단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형통의 복음을 외치는 이들은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형통하고 믿음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인생의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말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믿음의 장을 장식하고 있는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삶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삶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그 얘기가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의 선조들이 얘기한 것 중에서 야곱의 말을 가장 친밀하게 공감할 수 있어서 야곱의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 이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difficult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은 이제 70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돌아본다 그러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여기서 difficult 험악한 세월이라는 것은 비참하다는 것이 아니고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만만치 않은가? 왜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만만치 않은 이유는 저는 개인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저희의 모든 삶은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인생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단지 사업에 실패했거나 뭐 시험에 낙방했거나 관계에서 실패했거나 경쟁에서 밀리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성공한 때가 있었고 또 시험에 합격한 때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쁘고 좋은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자신이 사랑하고 아꼈던 라헬과 요셉을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내려놓고 마지막 베냐민까지 내려놓을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그의 과정을 한번 인생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험악하고 힘들었던가. 우리의 삶이 가장 험악하고 디피컬트한 것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제일 험악한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내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로 해서 마지막에 나오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자녀와 눈으로 보이는 데까지 모든 땅을 약속받았지만 자녀는 이삭 하나 그리고 아브라함은 평생 집 한 채도 없었습니다. 그 그런데 이렇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라 그러냐면 40절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약속받지 못한 이유가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을 터가 있을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는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을 터가 있는 성,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 나라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갔지만 처음에는 이 사실을 안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가 한번 돌아봅니다. 그러나 차차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유업에 대한 것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향을 생각한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지만 돌아가지 않는 것은 더 좋은 본향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들어온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생긴 일이 뭡니까? 기근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근이 들어 식량을 구하러 다녔고 비옥한 땅이 아니라 광야로 이루어진 가나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척박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것을 바라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면서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만큼 살고 현재에 충실하며 살 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저는 믿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 13절에 14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 성경에 나온 우리 조상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자로 살았던 이유가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늘의 본향, 아버지의 집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삶이 웅덩이에 빠지면 아 이거 끝인가 그러면 더 큰 웅덩이에 빠지고 또 빠지고 하는 그렇게 되다가 결국은 왕궁으로 인도되어지는 삶을 살 때 왕궁으로 인도되어지는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의 구덩이에 빠졌다가 건져지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본향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본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하늘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웅덩이, 웅덩이가 뭡니까? 시궁창 같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영광의 나라, 왕궁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형통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돌아보는 대강절이 되고 은혜가 되는 대강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